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삶은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거나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것은 미련 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사람 관계도 물론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한다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더 깊은 연을 맺기 위해서 안달하지만 도움은커녕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에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취함과 버림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에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1960년대 제3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동원 선생의 회고록 속에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닉슨 대통령 간에 얽힌 비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리처드 닉슨은 미국 현직 부통령이라는 이점을 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고배를 마십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마저도 낙선, 정치적으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 직후에 야인인 닉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한미 대사이던 브라운 대사는 미 합중국 부통령이었던 닉슨의 전력을 존중해서 개인 자격으로 김포공항까지 가서 닉슨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출영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닉슨은 브라운 대사의 차에 몸을 싣고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서울 시내로 철양하리만치 쓸쓸하게 입성했습니다. 브라운 대사는 비록 닉슨이 야인이 되긴 했지만 한때 한국 최고의 맹방이었던 미국의 부통령이었음을 감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을 위한 만찬을 베풀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장관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동원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닉슨이 미합중국의 부통령을 역임한 만큼 세계 정치와 안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건의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역시도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지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의 짧은 접견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닉슨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박절한 대접이었습니다. 닉슨이 한국을 출발하기 전날 밤에 브라운 대사는 미 대사 관저에서 브라운 대사를 위한 만찬을 열고 한국의 전 강요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에 참여한 한국의 장관은 이동원 장관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모든 장관을 불러서 함께 만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닉슨을 위해서 화려하게 준비되었던 만찬은 쓸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사자인 닉슨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닉슨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홀대했던 것은 닉슨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닉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닉슨이 1968년도에 미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닉슨은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즉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공포했습니다. 가장 놀라고 당혹스러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요청을 했지만 닉슨은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채널을 동원해서 닉슨과의 회담을 요청했지만 닉슨에 의해서 계속 묵살당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에 닉슨은 박 대통령에게 정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워싱턴의 백악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트로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업무 일정상 백악관에서는 만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휴가 기간 중 자기 별장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별장에서 박 대통령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더 깊이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당한 대로 되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 8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이 지정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트로 날아갔습니다. 사전에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숙소 겸 정상회담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었던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현관에서 박 대통령을 영접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프란시스 호텔 현관에 도착했을 때 닉슨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회담 장소에서, 그것도 회담 장소 입구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에 닉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베푼 만찬에 참석한 미국의 강요는 미 국무장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다른 장관은 아예 초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의 보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므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 23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통수권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겪었을 모멸관과 곤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에 주력했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야인으로 방한한 닉슨을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홀대하지 않았던들, 그를 마음속으로부터 지우고 버리지 않았던들, 대통령이 된 닉슨으로부터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나 당하지 않을 수모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될 사람을 한순간 버린 결과가 이처럼 엄청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버린 결과야 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골리앗을 격파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윗을 라이벌로 간주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도리어 사울 자신이 죽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8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 2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서 건축자란 사울 왕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일컫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국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관한 한 자기를 능가하는 건축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위 건축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에게 더 충직한 다윗은 도움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왕국의 걸림돌이라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에 이르는 특공대를 구성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훑고 다녔습니다. 삼권을 장악한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한 집념을 불태웠다면 다윗의 죽음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집 모퉁이의 돌, 즉 이스라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올곧은 믿음, 흔들림 없는 중심, 수정처럼 맑은 그 영혼을 주춧돌 삼아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알기에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주춧돌 삼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는 고백에서입니다. 그 다윗대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뒤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식구를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이 최고의 건축자란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그 건축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사렛 빈민 출신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느냐고 그들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다시 접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두 사도들을 구금해버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태교 지도자들이 이튿날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들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지 엄히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다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산헤드린 의회에 소환되는 것만으로 그 분위기와 권위에 압도되어 주눅이든 채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주저함이 없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임을 자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 본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주춧돌도 이 땅에 허락하신 적이 없음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천명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을 위한 참되고도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다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박정희 대통령이 방한한 닉슨을 외면했겠습니까? 적어도 한국 정치와 안보에 관한 한 자기만한 건축자는 있을 수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다 할지라도 닉슨의 좋은 정도는 필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사울 왕이 골리앗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인 동시에 충신인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태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 이외의 주춧돌은 있을 수 없다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는 자만에 빠져 있을수록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교만에 처해 있을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닉슨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닉슨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전 군대와 사랑하는 자기 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그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인간을 위한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코끝에 달고 다니는 이 유한한 인간이 대체 그 누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영원한 주춧돌이 되십니다. 심히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각자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헌신과 봉사를 가정 안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주춧돌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터의 주춧돌은 또 누구,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기에 내가 욕망하는 바를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성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지 않고 성취한 모든 것은 어느 날 불현듯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던 그 유명한 기업들이, 그 유명한 집단들이, 그 유명한 개개인들이 하루아침에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춧돌 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혹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를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베드로는 구절의 자기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바로 그곳에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대와 연대를 더 깊이 하는 것이기에 믿는 자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거품보다 더 허망한 나의 욕망을 주춧돌로 삼던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그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던 우리의 우둔함을 버리십시다. 그 대신 우리의 이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십시다.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했던 대로 보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보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보복을 가했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최초의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부활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 위에서 영원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2000년 전에 무식한 갈릴리 빈민 출신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이 확고한 증거 외에 무슨 증거가 또 달리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코끝에 죽음을 달고 다니는 유한한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느라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늘 주님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영적 안전뱅이가 되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한 인생을 허망하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온 까닭에 내 주위 사람들이 겪어야 했을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 주님을 버려왔음에도 주님께서는 보복으로 되갚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인생의 추춧돌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추춧돌 위에 우리 모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 추춧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이 사회가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처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추춧돌 위에서 엮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물거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실체로 축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가 있으면 오히려 주님과의 연대가 더욱 깊어짐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추춧돌로 삼은 그 인생을 통해 진리의 빛이 더 크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을 우리 인생의 추춧돌로 삼은 우리 모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